Alright, so, how can I say that it's probably, well, I've just said it's not infinite, and I've said it's a probably, it's certainly older than that. Now, to understand, go ahead, sir.
자,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무한하지 않고 그리고 조 20만 년 전인가요? 2억 년보다 더 되었다. 지구의 나이가 더 되었다. 12억이니까.
2 million.
200만 년. 예, 2 million years. 200만 년 이상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lright. I'll just go back a bit just to explain how you get this number.
이 어떻게 이 숫자를 얻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s probably not easy if I actually the numbers make I said to you that there were four series.
제가 네 가지 방사하는 그 방사성 주기가 네 종류의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lright, now let's look quickly at half-life.
그 반감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kay, suppose I had a box full of uranium.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박스에다가 우라늄을 가득 담았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In one half-life.
그래서 이 그 반년 동안
we've only got half the number of radioactive atoms left.
이 박스 안에 있는 우라늄의 원자들의 반만 남았다라고.
So they're all radioactive in this box.
So 이것이 다 이 그 방사성이죠. 방사성 방출하는.
If I wait 4.5 billion years, I will still have half the box left.
45억 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우라늄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 정도만 남게 있는 거예요.
If I wait another 4.5 billion years,
다시 45억 년을 가면 그거의 반, 예, 그거의 반을 또 받는 거예요.
If I wait another 4.5 billion years, I have an eighth of the box left.
그 다음에 또 45억 년을 기다리면 8분의 1, 그렇죠?
Now, you might say, wow, how do you measure a number like that?
근데 어떻게 저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t's easy.
아주 쉽습니다.
It's actually very easy.
굉장히 쉬워요.
And people do this kind of thing in high school.
아,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You'll have to trust me, it's easy.
그냥 믿으세요. 쉽습니다. 어쨌든 쉽습니다.
Richard Nixon's famous statement. Trust me.
리처드 닉슨이 그랬죠. Trust me. 네, 나를 믿으세요. 그랬죠.
Okay, so we've got these are the half-lives here. You see that?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Now, uranium has the longest uranium-238 which is called the uranium series has the longest half-life.
우라늄 238이 가장 긴 반감기를 갖고 있죠.
But the other one, the U-235, which is called actinium, right? That series is not far. Is also very long. It's only a factor of 10, perhaps.
액티늄도 굉장히 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Now, the series that's missing is this one.
근데 우리가 빠진 그 방사성 방출에 빠진 그 시리즈가 바로 넵튬이라는 겁니다.
Okay. Therefore, if you have a box full, if you had a box full of neptunium, you would have to wait 2.25 million years to get half, another 2.25 million years to get half again, and so on. Well, you can imagine that after about 4 or 5 half-lives, there'll be nothing.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서 그것이 반감이 되잖아요. 또 반이 되고 또 반이 되고. 그래서 그걸 한 네다섯 번만 거치면 그 다음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So if this is missing, it must mean it's finished. It's decay.
저게 없다는 것은 저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And it's logical because it's got the shortest of all the half-lives there. It's
그게 논리적인 이유는 말이 되는 이유는 가장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반감기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죠.
So this suggests maybe 10 million years, maybe.
이게 보통 우리가 그래서 천만 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Okay, at least that's the minimum.
네, 적어도 천만 년이에요.
The maximum is infinitely old.
최소한 천만 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은 뭐 무한정입니다.
But the minimum is say 10.
우리가 보통 그래서 천만 년, 10 million years, right?
Yeah.
천만 년 정도 걸린다라고.
Okay. But it's important that this I've introduced this to let you see that there are basically from a physics point of view two clocks.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시계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One is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첫째는 그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And the other one is the radioactive clock.
두 번째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Now, they're different because one is for the universe and one is for the Earth, but they already you can already see that there could be tension with the young Earth ID.
여러분, 하나는 우주의 나이를 재고 하나는 지구의 나이를 재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young Earth. 그런 이론과 부딪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so that tension is real.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실제적인 겁니다.
All right.
Now let's go back to the anthropic principle.
자, 다시 이제 인류의 근원에 관한 그런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Okay, so I've explained the standard model.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과학에서 말하는 인류의 근원에 관한 기원에 관한 표준적인 모델을 설명해드렸습니다.
That requires a lot of time.
그리고 그 모델을 예를 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It looks as if there is a lot of time.
마치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었어야 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However,
그러나
I'm skeptical that you can do it without a designer or a creator.
그러한 모든 것도 이 창조주 혹은 디자이너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이론에 있어서는 제가 좀 회의적입니다.
Okay, so it doesn't take God out of the picture. It just means the time is different. That's all.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이런 설명 가운데서 빼버려서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You see that? That's important to think. It doesn't take God out of the picture at all. It just means that the time scale is different.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어떤 그런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빼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But more on Friday.
그러나 금요일날 제가 더 말하겠습니다.
Alright, now let's move forward.
계속 한번 가보죠.
Alright, so I want to talk
for the rest of the time about the anthropic principle. This evening we're going to have a film, and we're going to stop it, start, stop, start, stop, and our dear friend over here is going to summarize for you.
예, 제가 오늘 anthropic 이 원리,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인류 근원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 그 짧은 영화를 좀 볼 텐데 계속 영어로만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멈췄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그렇게
I looked for a Korean subtitle, but I can't make them through a Korean subtitle.
한국어 자막을 있는
You have to complain.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회사에다가 좀 불평을
It's such a beautiful language. It's got to be we got to have subtitles in Korean.
한국말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한국말 자막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It's not fair otherwise.
불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So let's look at the anthropic principle.
자, 우리 그럼 인류 근원의 기원에 관한 그런.
Now this man here, his name is Brandon Carter.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이 브랜든 카터라는 사람인데.
I think he's an Oxford professor.
아마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he said, it's almost obvious, but it's actually an important statement. Let me explain a few things before we continue. Let's look at what this is. This Copernican principle.
Okay. 그가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걸 보기 전에 저기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We'll come again tonight in the film.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볼 때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네.
Okay, now the Copernican principle basically is this, that we are not important.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See, the idea, it wasn't Copernicus who made this principle. Somebody gave his name to it.
코페르니쿠스가 실제 이거 말을 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But Copernicus started the idea that we are no longer the center of the universe.
코페르니쿠스가 시작했던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Ha. I love chalkboard. Thank you very much. Yeah, that was it. You all know from school.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
That the model was the Earth.
그 전에 모델은 지구가 중심이었죠.
Planets and so on.
천동설 알죠?
And the stars.
그리고 이제 별들이 있고요. 천동설이죠. 맞죠? 천동설? 네.
So planets.
행성들.
The sun, of course, is one of them.
태양도 물론 그 행성 중 하나죠.
Various planets. The stars, and then God lived here.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바깥에 행성 별들 바깥에 사셨다 이렇게.
That was the model that the scholastics. In particular, Thomas Aquinas.
그 이 모델이요, 특히 스콜라주의 신학자들,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퀴나스.
Yeah, Thomas Aquinas.
신학자가 믿었던 그런.
I think it's 1227 to 70, 1274, somewhere like that.
Okay. 요 시대에 살았던 중세 철학자죠.
A very important theologian.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Wrote Summa Theologiae.
신학 대전을 썼죠.
Very good. Anyway, he adopted what was called Ptolemaic.
그 사람은 다른 건 없구나.
Ptolemaic system, and because it fitted in with Christian theology.
이 아퀴나스는 프톨레미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가 공부했던 그런 기독교 신학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And because we are important, the Bible says that we are the image of God.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존재다.
And the Bible says that God is close.
그리고 God is close.
God is nearby.
Nearby.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다 계시는 거죠.
Okay, now you can see that if you now make the sun the center, and you make the universe big, and people began to see the universe was bigger, that God is pushed out.
Okay.
And we are pushed out. As well.
근데 여러분이 태양을 중심에다 두고 우주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이 그림에서 여기 바깥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Do you realize that science has not only pushed us from being the center of the universe, science has pushed God out. He's a long way away. He's not just above the heavens.
하나님 그 과학이 있던 건 뭐냐면 우리를 이런 그림에서 밖으로 던져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림 아예 바깥으로 내던져 버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And time, God's the time is not short, but the time is being made long as well. So three things have happened.
그래서 이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창조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에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란 존재가 중심적인 존재에서 밀려났다는 것과
God is no longer nearby.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And huge times have been involved.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그런
And you can, and that is called that the fact that we are no longer the center has been called the Copernicus principle.
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론 원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all of science operates on this. We are unimportant.
모든 과학이 이러한 원리 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So, not only are we not the center of the solar system,
우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we are not the center of the universe either.
우리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In fact, there is no center in the traditional sense.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중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We live in a galaxy.
우리는 은하계에 살고 있죠. 보통 은하수라고 보통 말하는 은하계에 살고 있어요.
And we live somewhere out there.
이게 은하계라면 이게 지금 태양계입니다.
We're not the center of anything.
우리는 어떤 곳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With evolutionary theory, we're also not the center of anything either.
진화론을 통해서 봐도 우리는 지금 진화의 자연진화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nd so this is called the Copernicus principle. We are nobody.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But science has actually found the opposite to be true.
근데 그 과학은 그 반대가 또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Now so the Copernicus principle is now, how shall I say, we have to be careful about the Copernicus principle.
그래서, 과학을 얘기할 때, 이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Okay. And unfortunately, this is complicated English. I'm too complex.
Antidote는
My wife always says I speak too complex. She keeps saying to me, "Make it easy." And I keep saying, "So it is easy." She says to me, "No, it's not."
소위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이 방어하는 이 antidote는 뭐라 그러죠? 그
antidote is a opposite. Is 네, a
그,
yeah.
그 like getting
a needle. If you get a snake bite. Right.
뭐라 그러죠? 뱀에 물렸을 때 맞는 그거.
You get an
해독제. 해독제는 코페르니쿠스의 해독제는
It's the antidote to this Copernican principle. And it's called the anthropic principle.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해독제 역할을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보통 인류학적 원리, entropic principle라고 얘기합니다.
The Copernican principle says that we are not privileged in any way, right? In the cosmological order, we're nobody.
그러니까 우주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원리였잖아요. 거기에 해독제 역할을 하는 그런 원리가 곧 entropic 원리다.
But science has found that this is actually not true.
네, 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Carter was the first, although other people have said it. Carter argued that whatever model, whatever theoretical model we have of the universe, it must include conditions so that we can exist.
그래서 이 카터가 논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근원에 있어서 우주가 시작했을 때 인간이 탄생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In that sense, the universe, we are privileged, in inverted commas, in some way.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굉장히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Privileged in some way, and the universe appears biased in our favor.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편향적인 그러한 어떤 개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편향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곧 우주라는 것이에요.
So in a sense, this says now, wait a minute. You can't. This is not completely true.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완전히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옳은 게 아니다. 라고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kay. Right.
That's good.
That is good. Alright.
Okay.
This is Stephen Hawking.
Stephen Hawking 아시죠?
A brilliant physicist.
이 영국의 이 물리학자죠.
Now, what he had discovered from mathematics.
그가 이 from mathematics, right?
Yeah, from
수학으로부터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Okay, so from mathematics, he had discovered that if you want to build a theoretical universe on paper, right? So, I mean, forget about real universes. We're talking now about models of universes, mathematical models of universes.
여러분이 이제 우주를, 실제 우주 그거는 치우고, 그 종이 위에서 모델만 가지고 우주를 이제 발견 우주를 생성해 본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okay. So if you have to have certain starting conditions in the equations to make a universe that can have life in it, like us.
그 우주가 생성되려면 이 방정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 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Now he had worked out that that was almost impossible.
근데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He had worked out that you could only start with very few conditions to be able to produce a universe which actually could contain life.
근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그 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입증한 겁니다.
So, not all theoretical models produce a universe, right, in which we can exist.
그래서 이 이론적인 모델, 우리가 살만한 그런 어떤 우주를 만들어내는 이론적인 모델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만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And in fact, it's easier to make a universe in which we don't exist.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그런 우주를 만들어내는 게 더 쉽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했던 겁니다.
There are millions of possibilities to have us not exist.
수백만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Okay, so this is science saying, well, maybe we are a little bit privileged.
그래서 과학자들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좀 어떤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받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거죠.
Okay. Oops, sorry. Okay. The I call anthropic principle AP. Right. Okay. The importance of the anthropic principle is that it filters out physics theories, which I call mathematical storytelling, which create universes. Mm. In other words, if you start with a theoretical model,
then it can't be any theory. It can't be any mathematical model.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류 근원적인 그런 원리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이 물리적 우주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써 하면 수많은, 수백만 개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Now, is this making sense?
여러분, 이, 이 말이 되나요?
Yeah? 네,
말이 되시죠? 되나요? 네, 말씀
될 것 같습니다. Okay. Now, of course, not everybody likes the anthropic principle.
물론 이러한 인류 근원에 관한 그런 이론들을 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And you can see why, because if we have some, if the universe is friendly in some way towards us, then that raises all sorts of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questions.
왜냐하면 이 우주가 인류에게서 굉장히 친근한 그런 존재라면 그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kay. Now let's look at there are two versions of the anthropic principle.
아, 이제 이 엔트로픽 원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버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ant to show you that these two, and there's a lot of argument in the literature about these. There's a lot of argument about these, but they form two camps.
근데 이 두 가지가 두 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 안에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두 캠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One says, and the other one says, maybe there is a God.
예, 아시겠죠? 한 부류는 뭐 될 때를 내라고, 한 부류는 아마 하나님이 존재할 거다라는 그런 그룹.
Okay, so that's basically it. One says,
그게 어떻다는 얘기냐?
So what?
Yeah,
and the other one says,
한 그룹은 또 아주.
That's basically I've described basically what the two camps are.
이게 두 그룹을 특징 짓는 거예요.
The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나 하는 그 그룹은요.
I call the weak anthropic principle. It's called the weak anthropic principle.
약한 엔트로픽 그룹이라고.
Okay. And the ones who say, they are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people.
네,
that's what they call it in English.
두 번째 이 그룹은 우리가 강성 엔트로픽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Is that the real term or you just made it up?
No, that's what they are. That's what they're called in the literature.
실제 용어랍니다. 네.
In the literature, it's called weak anthropic principle and strong anthropic
실제
principle.
실제 그 과학 그 용어로서 논쟁하는 그 그룹들 중에 and, weak anthropic principle.
And there are various,
strong
there are various variations in between okay. that are also there.
물론 그 사이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있지만 okay. 일단 두 큰 부류들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 sure if you typed up, I'm not sure what it would be in Korean, but if you typed up on Google in Korean weak anthropic principle, that you would get lots of it.
구글 같은 데서 weak anthropic principle 치면 아마 여러 이런 자료들을
and you know you can get translation. On the web, so even in English,
the entropy principle, 한국말로 번역하기.
I'm not sure what the Hangul for it is.
인류 원리라 그래요? 예, 인류 원리. Okay. Yeah.
Okay. So if you type that up, I'm sure you get a lot of information on it. So it's a big debate. Okay. All right. Now the weak anthropic principle, the WAP, the WAP.
WAP이라고 그랬죠. 약한 인류 원리라고 봅시다.
The other one's called SAP, strong anthropic.
또 하나는 강성 인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Now the weak anthropic principle. This is a definition which is very complex. I'm going to show you. Just leave this for a moment. I will show you to think about it easily.
여러분, 이 약한 인류 원리는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is comes out of a book which I have by the author called
Barrow and Tipler. And that's their definition.
바로와 티플러가 쓴 책, 그 인류의 우주적 원리라는 그런 책에서부터 인용한 구절인데요.
Okay, but I'll explain what that. It's a bit complex to translate.
번역하기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Okay, we said there was a strong anthropic principle.
제가 말씀드렸죠, 강한 인류 원리.
Alright, let me make it simple.
제가 간단하게 이 주사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e weak anthropic principle.
약한 인류 원리는요.
Says we throw the dice and we got lucky.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행운을 얻었다. 예? 이렇게 말하는 편이 바로 약한 인류 원리입니다.
So the special properties of the universe that appear to have to be, the special properties are just you got lucky.
그래서 이 우주가 인류가 살기에 특정한 어떤 그런 특질들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냥 우리가 행운이 있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라는 거죠.
Yeah, it's like there are people in Korea who are very rich.
여러분 한국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And if you are a child and you grow up in a very rich in a very rich neighborhood, then the question why am I rich is a silly question. You just simply are there. That happens to you. You just got lucky.
여러분이 그 부유한 집안에서 부유한 동네에서 자랐을 때 내가 왜 부자지 부유한 동네에서 자랐지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건 아주 우스운 질문이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Okay. So that's one possibility.
그래서 그것이 또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우주가 인류가 탄생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And so the universe is an accident.
그래서 우주는 우연이며
and we have evolved in a universe that happens to have the right properties.
그리고 인류는 우리는 적합한 그런 특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우주에서 우리가 진화해 온 것뿐이다.
And so the dice is what the English is for these. I don't know what you call them. The dice have been rolled in our favor.
그래서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운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던져진 것뿐이다.
Okay. So it's called the non-teleological position.
이걸 우리가 보통 비목적론적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There's no design, it's just an accident.
그냥 디자인도 없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뿐이다.
Now,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says, yes, the universe is an accident. You know, dice were rolled. There is evolution. There is dice.
근데 이제 강성 이 인류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건 맞다.
But the dice were loaded.
그러나 이 뭐죠 주사위가 지금 던져진 던져질 체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던져질 준비가 되었고 이걸 던져질 누가 던져야 되잖아요. 누가 던져줘야 할 체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And if they're loaded, they're loaded in favor so that human and conscious mind could arise.
그래서 이 주사위가 던져진 때는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던져졌을 때는 의도적으로 던져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이 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주가 던져진 것뿐이다.
Alright, question for you.
자,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Why don't many people like this?
왜 사람들이 이 강성 인류 이론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If they do it SAP, they must be accept the existence of God.
Yes. Explain why, and then it's translated for the others.
방금 얘기하신 게 왜냐면 저걸 강성 인류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And of course the reason is that how do you load dice? I mean, if you've loaded the dice, who's loaded the dice?
여러분 질문은 그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려면 주사위를 던질 채비를 해야 되는데. 그 던질 채비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사위를
This of course has got teleology in it.
우리가 That's 보통 got... 이런 걸 가르쳐서 목적론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so you can see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don't like this.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You know, that a lot of people don't like this because of the implications of what it could mean metaphysically.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도된 그런 이 신학적인 의미가 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So standard science likes this one better.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적인 과학자들은 저 약한 인류 이론을 좋아합니다.
And I'll show you another alternative. There's a third alternative.
제가 세 번째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고 또 세 번째 대안이 있는데 세 번째 대안을 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hysicists are very creative.
아,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Okay. All right. Okay. What are the arguments for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What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has any interest among scientists who are not Christians? Let me say that the people who are arguing for strong anthropic principle are not Christians. Yeah. This is a philosophic argument.
Yeah. 왜 그러면 이 강성 인류 이론이 강한 인류 이론이 그 현상에 대한 그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강한 인류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And that's, I mean, this is an argument amongst philosophers and physicists that this is not a theological argument. It's got, you know, we see theological overtones in it.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분명히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Okay. So. Okay. Okay. Now, the first point. Is that, I'll summarize this, the first point is that the model is dependent on narrow windows of a number of key constants.
Okay. 근데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좁은 창으로서 이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 많은 중요한 상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상수 아시죠? 네. 상수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들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For instance,
저겁니다. 이제 상수들이 나오는데.
The gravitational constant G.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죠? 중력 상수 G라는 얘기예요.
That control would control the gravitational collapse.
우리가 보통 이걸 얘기할 때 중력적 중력 뭐죠?
Okay.
함몰, 중력 함몰을 중력 함몰의 그 정도를 잴 때 우리 중력 상수를 얘기하죠.
The strong force that binds the protons and the neutrons together.
양성자와 전자 프로톤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핵 힘.
All of these have constants in them, constants in the universe.
이것이 다 이 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겁니다. 우주 전반에 걸쳐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They're called scaling constants. They scale the thing.
이것을 뭐 scaling 할 때 비례라 그러나? 비례 맞습니까? 네, 비례 상수라고 그래요. 비례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so here are examples of a scale. All of these forces have a constant which scales them.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상수들은 이 스케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Change the scale and you change the effect and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비례성을 바꾸게 되면 그 효과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 효과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자기장
Now, what are these? If you change these by a little bit, what do they change?
그러면 요거를 이런 상수를 좀 바꾸게 되면 어떤 그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Well, the age of the universe.
우주의 나이가 바뀌지.
Aha! Somebody says, aha! Maybe constants are not constant.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상수는 더 이상 일정한 상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인가?
And there have been some people in the creation science movement which have tried to for instance change the velocity of light.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창조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의 속도를 이렇게 변화하는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Yeah, but I'm not that's very interesting, but I think it's very hard to get it back down to 10,000 years.
제가 이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제안이지만 아마 한 만년 정도 걸리면 그게 그 입증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Okay, changes the production of the elements in stars, you know, the nuclear synthesis, the nuclear reactions, it changes the rate of nuclear reactions, for instance.
So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만 바꿔도 이 안에 있는 핵 그 반응들, 핵 그 구조들이 바뀌어서 핵 융합 같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It also changes the stability of our universe.
또한 저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우주의 안정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So these constants are very important.
그래서 이 네 가지 상수들은 위에 있는 상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they also affect whether life can exist or not.
그리고 이러한 상수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So if these constants have a narrow possibilities.
만약에 이러한 상수들이 굉장히 얇은 그러한 가능성,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then it suggests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is a very good explanation. The dice have been loaded.
그래서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건 뭡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그 강한 강한 인류 이론이 더 다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가 이미 뭐가 나올지를 알려지고 던져졌다는 얘기죠.
Okay. And another one. So another argument here. The cosmic the uniformity of the hydrogen gas in the universe has to be very accurately controlled to get the universe that we do, that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같은 그러한 그 이 우주를 만들려면 이 수소의 이 분포도가 굉장히 일정해야 됩니다.
And again, that's an argument for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강한 인류 이론에 이 그 더 친밀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But there are other arguments.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그 논의도 있습니다.
The creation of carbon through in stars. Right. So don't worry about God for the moment. But imagine a nuclear reaction creating carbon.
Okay.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깐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논의해서 제외시키고 핵 반응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Now, carbon, which has six protons.
카본, 그러니까 탄소는 여섯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oxygen, which has eight protons.
그리고 산소는 여덟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Now, to go from one to the other without God's intervention, to go from one to the other, right, is not so easy.
하나님의 이 그 간섭 없이 이런 6개에서 8개로 간다는 이런 그 단계가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Fred Hoyle worked out the mechanism of how that's done in a star.
근데 Fred Hoyle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별들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과정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And this is what he wrote.
이게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This is his quote.
그 사람이 쓴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A super intellect has monkeyed with physics as well as chemistry and biology.
이 초지능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가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을 가지고 monkey 했다는 것은 뭡니까? 조작해냈다, 만들어냈다 하는 말이죠.
Now Fred Hoyle was not a Christian.
Fred Hoyle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But he discovered that this mechanism was very finely balanced. It was very but it works because otherwise we'd have carbon. We've got to have carbon.
근데 이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균형 잡혀져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Now the really important point is this: that the key constants have a narrow range to create a universe as we know it.
그래서 But,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상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그런 상수들은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창출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Now, if the universe came by chance,
만약에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면,
how can these parameters be so specific?
어떠한 이러한 그 전제들이 다 이렇게 특정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죠.
Now, of course, you can say, well, we got lucky.
물론 우리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Or you can say this is very interesting. You know, how is this possible? How can you get these parameters so exact? Because they have a narrow range of possibilities to get the universe to work.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살고 있는 우리가 우주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이런 조건들이 맞춰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So the constants would have values by chance. If these constants came out by chance, the probability of getting them right, would be we wouldn't exist.
만약에 이러한 상수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Now, Paul Davis is also not a Christian.
폴 데이비스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Okay, so this is a debate amongst people who think, well, so what? It's an accident. And people who think, well, they don't want to know about God. No, both people don't want to know about God, but one is trying to say, so what? And the other one is saying, well, it's very interesting what, you know, the universe looks specific.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물론 두 부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지만, 한 부류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 이거고, 한 부류는, 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Okay.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부류라는 거죠.
Now, before I introduce to you what the latest solution is, let's just take 10 minutes break.
Okay. 최신의 어떤 그런 여기에 대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10분 정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Well, let me try and wind this lecture up in the next 10 minutes. And I cut out a lot of slides again. And then still give us a few 20 minutes before lunch. And then an hour after lunch. How's that?
여러분 그래서 10분 동안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요. 슬라이드를 많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또 시간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y lecture. 네.
아니
anything.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Yeah, you can ask me questions about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네, 인생의 문제도 괜찮고 우주에 관한 문제도 괜찮고 뭐 어떤 질문이든.
Now I not sure I can answer them all, but I can try.
제가 다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시도는 좀 해보겠습니다.
Okay. 네. Alright, now I'm going to skip some slides because really we've said I don't have to labor it anymore. I think we've said what we, you know, you get the point. Basically.
아 여러분이 이제 핵심을 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제 뭐 깊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Okay. And some of these things will come out tonight in the film.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좀 나올 겁니다.
Poor John Hong looked up a hexapod gate, and then I'm missing it.
Hexapod gate라는 거는 육각류 그 뭐죠? 다리가 여섯 개 달린 곤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나타나게 되는가,
okay.
이런, 이런 부분들.
Let's skip to the the multiple universes, reputation. The reputation means countering. Yeah.
이 강한 인류 이론, 인류 근원 이론에 대한 그 반대 이론으로서 multiple universe, 그러니까 다층 우주 이론이라 그러죠. 다층 우주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Okay, if you don't believe that
다층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아니라.
So if you don't believe that God exists, the strong and principle,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is uncomfortable.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이 강한 인류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Even for people who believe in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the scientists who believe in it, it's uncomfortable.
강한 인류 이론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좀 불편하게 됩니다.
So a very clever solution was proposed, which takes people off the hook.
그래서 아주 뭐지, 교묘한 그런 이론이 개발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낚였다라고 그러죠. 낚인 것으로 또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묘한 정교한 이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Is it so that alternative?
It's an alternative, yeah.
이게 대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Basically, the idea is simple, and that is that at the Big Bang, millions of universes were created.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수백만 개의 우주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우주.
Not just one.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But millions.
수백만 개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Now, that makes the job of getting the constants right easier.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상수들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개 우주가 있으면 여러 개 다른 상수들이 있는 우주를 합니다.
Because they can be different in all different different in the universes.
왜냐하면 여러 다른 상수들이 다른 우주를 가정 상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And then evolution can take over. The one that wins, we happen to be in the universe that won.
그래서 진화론을 예를 들면 진화론이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우주에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여기 존재하게 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And there are other universes that have no life in them.
그리고 다른 우주에서는 생명이 없는 다른 우주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Is there any evidence for this?
여기에 증거가 있느냐 이런 이론에?
The answer is no.
없습니다. 없습니다.
But it's a good, 없습니다. But it's a good theory.
근데 아주 멋진 이론입니다. 그렇죠?
Alright. This idea of producing many unit. Oops. This idea of producing many universes overcomes the allows the weak anthropic principle to exist. And gives it allows us to not have to have a strong anthropic principle.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다층 우주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강한 인류 이론보다는 뭡니까 약한 인류 이론을 더 받아들이기 쉽게 된다는 거죠.
Alright, so let's try now and summarize so that we have a bit of time for questions.
제가 여태까지 한 것을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Teleology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is because if you're in a strong anthropic principle, you've got direction.
이 목적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인류 이론에 있어서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방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목적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so the it's divided into two: those who recognize teleology but don't like God.
그래서 이 부류가 두 가지로 부류 나뉘는데 이 목적론을 인식하는 그런 부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And for those multiple universes is a savior.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층 우주론이 완전히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And there are those who don't like who see teleology as an illusion. And they just want to explain it all away, and that's Richard Dawkins.
그리고 이 목적론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는 사람들은 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Now we know, we have reasons, but the universe we live in allows us to talk about it being designed. The idea that the constants are special, it's realistic. The idea that the universe is designed is a possible answer to the problems that people see from their measurements.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떤 창조자에서 디자인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우주이고, 그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특정한 상수들을 봤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독특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처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우주라는 거죠.
Okay, if we introduce an intelligent designer, a biblical God.
Right?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intelligent, 지적인 그 구조, 예? 지적 설계자인 하나님, 예? 성경의 하나님을 예를 들어 봅시다.
We solve all the problems in one go.
그래서 이 그러면 지적 설계자를 예를 들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가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거죠.
We create a new problem.
근데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Who this designer is?
누가 이 설계자냐, 그죠?
But nevertheless, it solves a lot of the problems that are there out of the physical worl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자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Okay, so these are the things it would do. It would give us engineering.
직접 설계자가 있다면
creativity.
이런 그 공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창조성이나 목적이나
purpose
목적
and it would also give us dignity
존엄성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인간 인류의 존엄성
because our self-consciousness is related to the mind behind the universe.
왜냐하면 우리의 자의식죠? 자의식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건너편 우주 뒤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지성 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I make a careful distinction here, but in the Christian position is that we are related to the mind behind the universe. The Buddhist position is that we are the mind of the univers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자의식이 우주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지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야말로 그 우주적인 그런 우주적인 지성이다. 우주적 지적 존재이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차이가 이해가 되시겠죠?
The God who reveals himself in the scriptures or the Bible fits this very nicely.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그림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Because we're human beings, we love a story, we love to connect all the dots.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그 점들을 계속 이어서 그려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So we like to have a story that connects the dots.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The following are different ways of doing this.
이게 이제 그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걸 어떻게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The many creation accounts in ancient literature, not just the Bible. There's you can get books from Amazon with lots of different creation accounts.
여러 가지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보면 여러 동양이나 뭐 서양이든 간에 이런 창조에 관한 설화들,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A scientific account,
그다음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죠.
With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away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through multiple universes.
그래 다층 예를 들면 뭐 아, 다층 우주를 통해서 강한 인류 원리를 설명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설명도 있을 수가 있고요.
The creation narrative in Genesis.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So it seems to me that this has valuable input into the very questions that are being asked.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인풋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Okay, well, I might stop with the slides there so we have a little bit of time, but what I've tried to do in this last short time that we've had together is try to give you the fact that the universe has many properties which are remarkable.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면서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려고 했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우주가 굉장히 독특한 특질들로 지어졌다. 특질들이 존재한다라는 이 우주에는.
And the strong anthropic principle is a result, is a label for these remarkable properties. Label.
그 강한 인류 이론은 이러한 그 독특한 그 아주 이 놀라운 이런 우주의 특질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But I think a really good explanation is that God exists.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It's by far the simplest explanation.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단순한 그러한 설명이기 때문에.
And so we're back again to where we have been in the last few days, coming back to the existence of God.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Well, I might take some questions till 1 o'clock, and then we can do some more after 2 o'clock, from 2 to 3.
예. That's it. 1시까지 제가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 다시 또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What do you think personally for yourself that how long the age of the earth? What do you believe the age of the earth personally?
I think the earth is old.
저는 지구가 이제 오래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I have a slightly different interpretation of Genesis.
저는 약간 그 창세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And so I've thought about this question as to how we might explain some of the differences in dating.
그래서 이 연대기를 지구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Look, I accept that there are assumptions in everything.
물론 모든 것에 어떤 가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I'm inclined to the belief that the earth that the earth is old on the basis of the consistency of some simple, relatively simple facts.
저는 그 지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어떤 그 비교적 단순한 어떤 그런 사실들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구가 오래됐다는 그런 설에 제가 좀 그런 설을 좀 믿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Now I'll talk more about this on Friday, but
제가 금요일 날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m inclined to the belief that Genesis' main point is not the exact dating.
저는 이 창세기의 그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지구의 연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좀 믿고 싶습니다.
Yeah, and it's important to say that I believe that Genesis is a reflection of what actually happened.
You know, 저는 창세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고 생각해요.
Rather than a photograph.
그 사진을 찍듯이 그 정확하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떤 다시 되새겨보는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So for me, concentrating on detail, I think is a mistake.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주 그 세부적인 것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I'm actually not convinced that that is what God wanted us to do, to worry about the detail of the science in it.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 과학에서 바라는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od did want us to know that He made it.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And He did this in an orderly fashion.
그리고 그것을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And He wanted us to know that there's a broken relationship with Him.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I'm not convinced, however, that the fine detail is there.
그러나 저는 그 안에 아주 세부적인 정교한 세부 사항이 있다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Why?
왜 그렇죠?
Becaus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is an extremely complex process.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도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uch more than could possibly have been written down.
이 써내기 거의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Job chapter 39.
욥기 39장에 보면
40. I think it's 38 to 39, 40.
38, 39, 40장에 보면
give you some idea of complexity.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복잡한 이 창조물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But it's an extreme. You imagine this universe with all the. It's an enormously powerful God who can do this. And I don't think the detail is there in Genesis because that'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래서 이 우주가 굉장히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창세기가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So therefore, I'm relaxed about the detail, but look for a responsible interpretation.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해석, 창세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poi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he Bible is true, but not exhaustive.
성경은 진리이지만 완전히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It's lack of exhaustive information.
세부적 진리가 아니에요. 예.
It's lack of exhaustive information.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true.
아주 자세하게 세세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so if you go to Genesis and you look for exhaustive information, I think you are making a mistake.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읽을 때 아주 세밀한 그런 포괄적인 그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And if you make that exhaustive,
그리고 만약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면
as some Christians have,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Because they believe otherwise it can't be true.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I think they're making a mistaken interpretation.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Theologically, it might be called a hermeneutic mistake. I don't see that they.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해석학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죠.
Yeah, it's an unnecessary relationship to say, I don't, this is exhaustive knowledge. If it isn't exhaustive knowledge, it can't be true. I think that's a mistake.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그러한 연관관계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세부적이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 지는 그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Yeah, I'll talk a lot more about this on Friday, but I do feel that.
제가 금요일에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the beginning example of a simple example of this.
단순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A dog has four legs.
개가 다리가 네 개 있죠.
A table has four legs.
테이블이 탁자가 다리가 네 개 있죠.
Therefore, a table is a dog.
그래서 테이블이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A table has four legs. A dog has four legs. Therefore, a table is a dog.
자, 개가 다리가 네 개고 탁자가 다리가 네 개다. 그러므로 탁자는 개다.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나요?
What's wrong with that argument?
뭐가 잘못됐죠? 이 논증에 있어서?
네?
Okay. Four leg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dog is in such a
perfect.
네. 완벽.
And I want to say that about the Bible as well.
성경도 똑같다는 거야.
You know,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refore, what it reveals is true.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계시하는 것이
I agree with that completely. I have no problem with that whatsoever. No, that's not a problem.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But the danger is to say then that they can come two directions now. You can now say, well, Genesis is part of the Bible, therefore every word must be literally true.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문자 그대로 다 진리다.
Literally true.
네, 문자 그대로.
The alternative is to say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It is true, but you have to think about, you know, the whether it's absolutely literal or whether in fact it communicates to us as humans and has different layers of communication.
또 한 가지 그 해석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옳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절대적으로 옳은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께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여러 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단층들이 있다는 거죠.
To say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Does not imply literalism.
이 문자주의를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문자주의를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Of course, in many situations it does. I'm not.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But that's not true in all situations.
그러나 모든 상황에 그게 다 문자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And so the danger is that it like the four legs and the table with four legs and the dog with four legs. You've got to be your premise, the argument. You have to fill out what you mean.
그래서 이 개가 다리가 네 개고 탁자가 다리가 네 개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그 전제들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논증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건너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Now this has to be done very carefully.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
Yeah, otherwise you'll end up in liberalism where the Bible doesn't have any, doesn't say anything authoritative.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처럼 성경은 어떤 권위를 포함하지 하고 있지 않은 그냥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So without destroying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파괴하지 않고도.
We're expected to have an intelligent understanding of it.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And the danger is that people feel. The danger is that people feel that if they have only a literal interpretation, that they somehow or other have the best interpretation.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는 그 위험 중에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It seems to me the Bible is many layers.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여러 개 이런 계층 층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여러
And some layers
거죠.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그래서 어떤 층은 다른 층보다 더 중요합니다.
If you make them all the same,
근데 이런 모든 그런 그 층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단계로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you end up in difficulties with Genesis and science.
이 창세기와 과학에 있어서 두 개 다 모두 어려움을
But I also think you end up with difficulties in other areas as well. It's not just science.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Now this has to be thought over very carefully because I think many Christians are afraid to allow the Bible to talk to us as human beings, as another person would talk to us.
Does not want to many
people. No. See, God talks to us as if He's a person talking to us.
Many people believe it.
No. When I talk with you, we say things because we're human beings. You know, we are not robots.
Yeah.
And in the Bible is the same.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Bible, you know, which accept that God is talking to a human being. And therefore, it doesn't have to always be literal. It could be metaphorical, okay. it could be poetic, it could be...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한 그러한 의사소통의 도구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했듯이 문자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은유도 있을 수가 있고 비유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lright, let's go back to the first three chapters in a kind of summary because of Genesis because it's very important. It's important for you to see that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the detail and claiming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3장, 1, 2, 3장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주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보다는
What excites me from a science perspective, what excites me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 책을 그것을 읽을 때 저를 아주 흥분시키는 것은
That's 3000 years after it was written
3000년이 지난 그것이 쓰여진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It is the closest ancient document to what science believes.
과학이 믿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과학이 믿고 있는 것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야기가
That to me is exciting.
저는 그게 저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So rather than the detail being exciting, it's the fact that 3,000 years later, the Bible is still the closest understanding to what we have out of the details of science.
그래서 저를 흥분시키는 건 뭐냐면 창세기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쓰여진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과학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세부적인 사항의 그런 것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남아있다는